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생각에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찬송만 들어도 막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님들 되시는 분들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 권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삶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어난 자녀와 양자는 차이가 있죠. 태어난 자녀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아버지께 부대낄 수가 있습니다만 양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양자가 되었습니까? 어제까지 부모 없이 고아원에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부모가 나타나서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 삶 속에서 과연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 차이점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되새겨 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되새기면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뭐 딸하나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딸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내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호칭을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영적인 권세죠. 이 영적인 권세는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신자를 볼 때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딱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영적인 권세가 없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조롱을 당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권세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 돈의 힘 대단하죠. 근데 그 힘 앞에, 그 위력 앞에 기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굴러다니는 돌이 될 수밖에 없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 조롱을 잠재울 수 있는 한 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을 당해도 뭐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도 우리 신자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우리나 안 믿는 우리나 믿는 너희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도를 해도 더 이상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매력이 없으니까. 그들의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한 방이 없으니까. 그 한 방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방.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갈릴리 촌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한 방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롱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은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가지고 있는 한 방이 있었죠. 바로 은과 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고 그들은 그 이름을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기독교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고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엉뚱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있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었죠. 금과 은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 깨닫고 재기 성공한 수영 황제 펠프스. 아마 여러분 펠프스 선수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이 선수 되게 바라보면서 닮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수영 선수죠, 그죠? 이번에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1개까지 늘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화려하지만은 그 배경에 그가 얼마나 많이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영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표로 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으로. 그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미국의 영웅,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만 그는 정작 마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에 쩔어 있었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쌓아놓았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고 술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펠프스 선수도 이제 더 이상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주일 내내 자살만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살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어쩌면 뉴스에서 그가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아마 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은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순간 그의 예수님을 믿는 친구인 미식 축구 최고의 수비수인 레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친구가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그리고 펠프스의 손을 잡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네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펠프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그래서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재활치료센터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환자들에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은 별명이 마이클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0개를 따도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기에 성공해서 이번 올림픽에 다시금 나와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이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전율하게 할 수 있는 권세라는 사실이죠. 사도들은 이 권세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선포할 수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딸들만이 이 이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이름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138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 개인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불안합니다. 사실은 지구 전체가 다 불안하죠. 여러분 교회도 불안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이 불안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용암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50여 명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애기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요즘에 애기를 낳지 않고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어도 자녀는 3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고 꼭 강조를 해주시고 학교에 가시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녀는 3명 이상 낳아야 된다고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녀는 3명 이상을 낳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먹고 살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불순종하면은 그게 자꾸만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되었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표를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리우 올림픽도 치안이 아주 불안한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도 활용을 했죠. 예레미야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됩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면 힘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을 할 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명령 하루에도 수십 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수 있는 권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명령을 하십니까? 제가 정말로 많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명령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넘어뜨리려고 유혹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그랬죠. 네가 한 번만 내게, 성경 말씀 보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한 번만 내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신앙의 절개를 버리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하면은 손 들고 아이 좋아라 그러면서 달려갈 순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탄이 죄악 가운데로 유혹을 해올 그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딱 나왔던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은 그 뱀이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냈던 그 뱀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놈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유혹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여기서도 입을 벌리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건 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능력입니다. 이건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의롭게 하고 유혹에서 이기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명령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이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속에서 막 분노가 솟아올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은 능력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이고 이 권세를 활용하는 자가 영적인 권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인데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제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저로하여금 이 말씀을 늘 묵상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완전하게 바뀌어진 그의 내면 세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왔고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이 바울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부담이 되죠.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감정이 함부로 됩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 부담이 될 텐데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멀리 있던 너희를,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막혀있는 담, 너와 나 사이에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 남편이죠. 이 원수, 그 원수 사이에는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담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원수 관계를 십자가가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날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바울이 그러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요, 그 십자에 보이리 내 죄를 씻으면서 내도 내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부터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질병과 우리의 고통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가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생각하셔야, 골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십자가 찬송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불러보십시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그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 찬송 부르다가 감격이 있고, 그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흐를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고통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매일 한 번씩은 생각하셔야 되고 부르셔야 됩니다. 능력인데요. 왜 그 능력을 그냥 가두어 두고 십자가는 나를 구원시켜준 도구야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버립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덮어둡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주신 거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십자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 부르다가 감격이 될 때 하나님 내 암덩어리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내 암덩어리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이 고통, 고통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 치료해 달라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캐롤 버리스라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근육 무력증에 걸렸죠. 근육이 무력화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40대에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두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 부인의 모습이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얼굴과 몸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는 해주었지만 기도하면서도 얼마 못 살 거야, 얼마 못 살 거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꼭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이 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부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이 부인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살려줄 것만 같았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홀로 되었을 때 갑자기 또 그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감이 다시 나를, 그 부인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허약한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기도했는데 왜 다시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또 드는가?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생각이 있었죠. 너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일어서야지. 그래서 내가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어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안한 생각들, 좌절하는 생각들, 안 될 거야, 죽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인이요, 그때 지혜롭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질병도 저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을 하면요 자꾸만 좌절하고 낙망하고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죠. 저 예수님께서 내 이 근육 무력증 다 가지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몸은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용기를 북돋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은 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격려하고 일어날 수 있다고 힘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 부분은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 생명 꺼질 때까지 나는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렇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소망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글을 쓰고 강의도 할 수 있고 50대 중반의 몸으로 교회에서 사무직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나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걷기 시작을 하면서 무용 연습도 다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서서히 사라지다가 결국에는 깨끗하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죠.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 병이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까지 살을 것이다.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한방이라는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방이라는 사실,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질병과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눌려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때로 눌려서 살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승리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많이 활용하시고 오늘도 많이 활용하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